오늘 밤에도 인사를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예쁜 게 죄라면 다시 한번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 예, 어디서 그렇게 인사했더니 어떤 분이 당신은 무죄야 그러더니 예.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것은 세월의 길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래 건강하게 사느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누가 높은 지위에 있느냐, 아, 그것으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3P의 신경을 쓰죠. 파워. 누가 힘을 갖느냐. 아, 그러면서 또 높은 신분을 말해주는 포지션. 누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냐. 아, 누가 또 popularity. 인기를 끌 거냐. prestige. 누가 대우를 좀 받을 거냐.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의 가치는 그런 P자 들어가는 요소에 있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내 곁에 있느냐보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위대해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문제다. 여러분 전부 다 위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겁나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단서를 달면 또 되겠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위대해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단지 자기 중심적인 야망.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그릇에 비유를 해보면 그릇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릇의 재질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심지어 크리스탈 그릇이냐. 그릇의 재질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학벌, 외모, 그런 집안의 백그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두 가지. 첫째는 내용물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게 오물이면 그건 오물단지가 되는 거죠. 바로 내용물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여기에 뭐 치장을 하고 뭐 그렇게 파운데이션을 갖다 쳐바르고 해도 뭐 나세월이 흐르면은 다 늙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화장에 비유한 것이 10대는 이걸 치장이라고 하고 20대는 화장이라고 하고 30대는 분장이라고 하고 40대는 변장이라고 하고 50대는 위장이라고 하고 60대는 포장이라고 하고 70대는 환장이라고 하고 80대도 있지만 그건 생략할게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어보면 얘기해줄게. 어쨌든 뭐 외모, 학벌, 돈, 백그라운드 얼마나 좋으냐 이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릇에 갇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임을 받느냐.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 할 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 신사동에 있는 강남에 신사동에 있는 영동 설렁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설렁탕 집에 자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맛있는 설렁탕이 있는데 그 그릇은 다 이가 빠지고 깨지고 그런 볼품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담긴 그 내용물인 설렁탕은 너무나 맛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 귀하게 여겼던 생각이 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또 하나 그것은 용도에 의한 가치인 것이죠. 사실 집안의 비싼 그릇들이 저 벽장 속에 잘 놓여져 있긴 한데 뭐 아주 1년에 VIP가 올 때 한두 번 꺼내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용도에 의한 가치라는 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귀하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기 칫솔이 어느 날 엄마 칫솔한테 물었대. 엄마, 나 칫솔 맞아? 아니, 그거 맞지? 네가 왜 그걸 물어? 칫솔인데. 엄마, 나 칫솔 맞아? 아니, 칫솔 맞지? 그랬더니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한테 그랬대요. 엄마, 그런데 왜 나는 사람들 구두에 때만 뱉겨? 옛날에 쓰다 남은 칫솔 가지고 구두 때 뱉겼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고상한 말로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리그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걸 40일 새벽 기도를 할 때 정말 700여 명이 새벽 기도에 40일 동안 나오는 아주 열정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성도들도 같이 은혜 받았는데 그때 이제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물컵에 잔뜩 볼펜을 꽂아놨더라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실지 몰라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근데 그날 물컵한테 회개했다니까. 물컵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용도 변경했구나. 아니 물컵은 물 따라먹는 건데 거기다가 볼펜을 잔뜩 꽂아놨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용도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경상도 말하면은 엄한데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생의 최종 결산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어느 가난한 집 아이가 부잣집 아이들이 신는 비싼 운동화, 메이커,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뭐 이런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교통사고로 죽고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어려운 집에 비싼 운동화를 신고 싶어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 유명 메이커 신발을 신는데 언제나 한번 나는 그 운동화를 신어보나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이에게 있었는데 아빠에게 졸랐지만은 역시 거절을 당했죠. 그러나 해진 운동화 때문에 걱정했던 그 아이는 그 다음날 아빠가 유명 메이커 운동화, 비싼 운동화는 아니었지만은 아주 깔끔한 운동화를 사서 아침에 마루 앞에 놓았고 거기에 아버지는 일찍 일하러 나가면서 편지를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짧게 사랑하는 아들아 비록 비싼 신발은 아니지만은 네가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힘차게 내딛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가치 있는 인생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죠. 바로 사람들에게 인격과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과 감화력을 끼치며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 놀라운 창조적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거룩한 촉매가 돼서 얼마나 정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기여했느냐?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Influence power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작은 계집아에 불과하지만은 불신자인 주인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넌 크리스천의 바이블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작은 자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전에 쌓은 공적 때문에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인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나병이 걸려서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 집에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마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날 그 작은 계집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저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집안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나만 장군은 자기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집에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들으니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살이 썩어가는 나병 문둥병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할 때 왕은 친서를 써주고 그리고 여은 열 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열 벌을 하사품으로 주면서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나만 장군과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 긴 거리를 지나서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시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나라, 수리아, 강대국에 눌려있는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왔다고 하면은 아무리 선지자라도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오셨냐고 그렇게 환영을 하지는 못할 망정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하인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시오. 요즘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지. 그럴 정도로 아니 우리나라에 내가 강이 없어가지고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찾아온 줄 아느냐 하면서 화를 벌컥 낼 때 참 이 남한 장군이요. 괜찮은 건 뭐냐면은 밑에 사람을 잘 둬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도 잘 만났지만은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그 하인들 중에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나병이 낫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기분이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남한 장군의 그 분노를 가라앉혔을 때 정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는 어린아이처럼 살결이 깨끗해져서 피부병이 나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기적의 내용은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작은 한 계집아이의 그 삶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말하면은 사실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처지에 놓이는 한 소녀에 불과한데 그녀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하고는 나병을 고침받은 나만의 반응을 보면 저 뒤에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서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나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나이다. 그가 육적인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그가 가슴에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와 같이 왔어요. 그들을 세워놓고 대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다른 신은 없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온 건 그건 우상이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17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노새 두 마리에 흙을 싣고 가서 이제부터는 종이 다른 번제 제사든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영육간의 구원과 더불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민족의 장래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장래와 국가적인 운명까지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한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이 작은 계집아이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땅에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 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놀라운 영향력으로 이방 땅에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삶의 예배를 통한 그 영향력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과 공일의 마음. 사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지금 부모를 떨어져서 먼 수천리 이방 나라에 노예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그런데 자기의 처지도 한없이 불쌍하건만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남한 장군의 부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생각하고 그 남편 되는 남한 장군 사실 어떻게 보면 수리아의 국방장관이니까 자기를 잡아온 원수의 가장 최고 앞잡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비참해진 운명을 생각해보면 이를 갈면서 언젠가 원수 갚는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을 텐데 자기의 처지가 한없이 불행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처지를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궁휼의 마음이 그 작은 계집아의 마음속에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자기를 포로 잡은 종을 삼아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궁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수종 들고 있는 여주인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부인이었지만은 그 깊은 얼굴 속에서 깊은 근심을 읽어보는 거예요. 우수의 원인이 남편 남한 장군 때문에 사실 알죠. 세상에 썩어질 부를 것 없는 영화를 누릴지라도 영광의 옷자락 속에 육체를 썩게 만드는 나병 앞에서 절망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보면서 원수의 나라에 내린 심판이라고 나를 잡아온 저 괴수의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년은 주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어찌 보면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온 자신의 처지도 한없이 불쌍한데 이 아이는 주인의 나병을 더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과 궁휼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면서 첫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있다. 어느 날 좀 무뚝뚝한 남편하고 아내하고 극장을 갔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다정스럽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잘 보여? 잘 보여? 그러니까 항상 무뚝뚝한 남편이 자기를 챙겨주는 그 태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부인이 오랜만에. 그래서 잘 보여 그랬더니 남편이 이내 하는 말. 나 잘 안 보이는데 자리 좀 바꾸자. 참 이런 인간하고 사는 참 힘들죠. 어느 할아버지가 늘 할머니를 늘 못 살게 하면서 평생 구박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빨빨거리고 이제 살판 났다고 도망 다닐까봐 엄포를 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할망구야, 내가 죽은 다음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살판 났다고 돌아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껄껄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럴 줄 알고 관뚜껑을 엎어놨어.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참 인생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은 강도 같은 사람이죠. 양심에 꺼리김없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꾀하는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만 강도가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가 있고 소위 종교인이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가족처럼 이상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강도예요. 왜? 지 마음을 강도질 당했으니까. 인생의 세월을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두 번째,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다. 이런 사람,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자기 책에서 공동체의 규범에 전적으로 예속된 사람이다. 소위 지성인들이 이런 사람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도 않고 자기 한계, 자기 울타리, 자기 규범 그 이상도 이하도 넘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굳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르위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소위 이 양복 소매 단추 같은 사람이다. 이거 여기다 왜 단추를 붙여놨을까요? 여기다. 여기 있는 단추야 장그라고 두지만은 이 양복 소매 옛날엔 좀 뭔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복의 역사를 보면. 근데 지금 이 양복 소매에 있는 이 단추는 그냥 모양으로 달린 거지 이게 무슨 소용, 효용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폼만 잡고 있는 인생,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그런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양복 단추, 양복 소매 단추 같은 인생이다. 세 번째, 사람은 리차드 니버는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인간. 이것을 그의 책에서 Responsible Self, 책임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내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 즉 선한 사마리아 같은 영성을 지닌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동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자기의 앞가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입장, 내 처지, 내 이익, 내 앞가림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름을 빨리 한번 불러보세요. 나만을.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문둥병자는 자기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한강물에 빠져, 국회의원하고 수녀님하고 한강물에 빠졌는데 119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119 구조대원들이 오더니 수녀님을, 연약한 수녀님을 먼저 건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왜 수녀님을 안 건지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냐? 그랬더니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빨리 국회의원을 건져야 됩니다. 물론 좋은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들인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만의 정치가, 나만의 기업과 심지어 나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성경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성을 보면 전부 아시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아담, 아간, 아합, 아나니아, 다 성이 아시야. 나만 아는 나자 있잖아요. 나자 한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 오직 복음으로만. 바로 나만을 고칠 수 있듯이 인간의 썩고 병든 심령도 오직 복음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작은 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길지라도 복음을 가진 자는 큰 자가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나만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요셉이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감옥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자기 인생 생각하면 그렇게 복장이 터지고 목매달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인생인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 사무를 다 맡아서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왕을 시해하는 일로 연루돼서 들어왔을 때 어제 성경에서 본 대로 창세기 40장에 그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리면서 왜 얼굴에 근심이 있나이까.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결국 그것이 끈이 돼서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하고 비록 2년 세례를 걸렸지만은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작은 계집아이도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생각하면은 정말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거기서 무슨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보다 남의 처지를 더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과 궁휼의 마음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영향력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익히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자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면서 신자나 불신자에게 주님의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작은 계집아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직스러운 삶. 그녀의 영향력은 단지 사랑과 궁일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온 아이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장본인을 가정에 여러분 성실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실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충성을 다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내가 원수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왔다고 생각할 때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여러분은 거기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계집아이는 매사에 성실했고 정직했고 믿음직스러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슈바이처에게 왜 의사가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서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본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영국의 런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가 기차에서 내리는데 기자들이 1등 칸에서 내릴 줄 알고 갔더니 없는 거예요. 2등 칸에 갔더니 없어요. 3등 칸에서 꼼정한 노인네가 기차에서 내리는데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3등 칸에서 내립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대답한 말이 뭘까요? 4등 칸이 없어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갱신협의회 목사님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은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이 없다. 참 뼈아픈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했죠? 예, 주둥이가 뜬다고 했는데 그 옛날 버전이고 지금 요즘은 엉덩이가 뜬다. 왜? 고생 못 참아서 물속에서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런 정도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한다는 게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청년 둘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기차 여행을 가자고 해서 한 친구는 준비성이 좋아서 도시락을 두 개를 싸왔고 한 친구는 준비성이 없어서 싸놓은 도시락을 까먹고 왔네. 기차 타고 가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도시락을 먹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싸온 걸 먹는 거예요. 언제나 줄래나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하나를 다 까먹고는 두 개째 또 까먹는 거야. 저러다가 이제 나도 얻어먹지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성경 말씀을 갖다 댔습니다. 여보게 성경에 이르기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개째 까먹고 있던 친구가 받아서 얘기하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제국은 없어요. 어느 아침에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하루에 200원인데 그날따라 쓸 일이 많았나 보죠. 1,000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임마. 그랬더니 시무룩하게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여보 만 원만 주구려. 그랬더니 엄마가 지갑에서 냉큼 주니까 이 어린 아들이 알았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 앞에 딱 쓰던 얘기라. 여보 1,000원만 주구려. 입술은 살아서 나불거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요.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꼭 들어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못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고 사실은 저 사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입술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제가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계속 50년 지기죠. 국민학교 친구들이니까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12명 중에 3명이 돌아왔어요. 아직도 9명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건설에서 사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밑에 전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열심히 제가 전도 집회 때문에 우리 교회 초청해가지고 간신히 공을 들여가지고 마음을 달래고 구슬리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쓰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야, 내 밑에 전무가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래. 근데 건혜야, 회사 돈을 자꾸 빼먹는데 어떡할까? 아니, 50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공을 들여놓고 있는데 그 회사의 밑에 있는 전무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회사 돈을 빼먹는 걸 이 친구가 사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그걸 어떻게 두둔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데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신자의 불성실함과 부정직함 때문이 아닐까. 오늘 성경에 나온 작은 계집애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계집애의 행동을 보고 믿음직스럽고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그 아이의 한마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병이 났습니다. 이 말을 믿고 어떻게 왕의 허락을 받고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삶의 제사로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 섬기는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어느 가난한 집 아이가 사흘을 굶으면서 설탕을 모아가지고 그 사랑의 집에 캘커타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는 사랑은 가난한 집의 손,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사흘분의 설탕을 제공하는 모습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테레사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이 자신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제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든가? 예, 포로로 잡혀온 저희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계집아이의 말을 믿고 자네가 국경을 넘어가서 갈 수 있나? 거기서 왕의 전갈이 왔나? 아닙니다. 계집아이의 말입니다. 자네가 계집아이의 말을 믿고 그냥 갔다가 만약에 무슨 변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집에 있는 계집아이의 말은 평소에 그 아이의 말을 봐서 정말 제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집에 잡혀온 포로지만은 그 아이는 하늘이 보내준 그런 천사와도 같습니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군대 사령관이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한 어린 소녀가 나라를 움직입니다. 장군이 흔들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죠.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들이 이 세상엔 참 많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충성과 책임감을 다해 신뢰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감동주는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바이블, 성경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작은 아이의 능력, 영향력은요, 따라할까요? 세 번째, 용기 있는 제안.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원수의 나라에 들어간 이 계집종 아이는 주인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에 가면 3절에 있는데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나병을 고칩니다. 이 한마디에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의 운명이 달라지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만약에 남한 장군이 문둥병을 못 고치고 돌아오는 날이면은 이 작은 계집아에게는 무슨 날이 될까요? 그건 제산 날이 돼요. 잘못하면 혹대를 내다가 엄청 혹 붙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제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생 문제 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영향력 있는 인생은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죠. 천국에 예수님이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셨을 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그 고백은 이걸 메인티넌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IMF 때 부자들의 구호가 뭐냐면 이대로 그랬다면서요. 왜? 어려운 시절에 부자들은 그냥 이 상황이 지속되면 계속 돈이 더 벌린다는 거죠. 이런 메인텐스 멘탈리티에 매여 산다고 한다면 인생은 어떤 거룩한 변화의 영향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여기 미국에 계시지만은 과거에 전통만을 고집하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한국교회에 싼값에 넘긴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소문을 듣기를 한인교회에다가 1달러에 넘긴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향해 가다가 거기 있는 교회도 1달러에 한인교회가 큰 그 캐나디안 교회를 그냥 접수했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한인교회에다 가지라는 거예요. 한인교회는 너무나 잘 되고 미국교회는 줄어가니까. 여러분 왜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한국교회에 싼값에 넘긴 이유가 뭘까?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전통에 매몰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한 살짜리, 두 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서요. 세 살짜리가 보더니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살짜리가 보더니 다 지난 옛날 얘기야. 다섯 살가 보더니 나는 쟤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양의 고전은 심청전, 춘향전, 무슨전 해가지고 그 주인공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되는데 서양의 고전은 서부 영화를 들 수 있죠. 그 나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악당들을 다 쳐부수고는 가만히 옛날 서부 영화 보면은 그 마을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어디로 떠나는 것이었다. 빰빠라밤. 이게 파이어니어십 아니에요? 서양의 개척정신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정말 온 유럽을 뛰어다니고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그가 쓴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평생 90세 동안 사진을 찍어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는데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선생님, 그동안 많은 훌륭한 작품을 찍으셨는데 어느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90세 된 노인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번에 찍을 사진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성도님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리더라고. 그래서 차리지 마세요. 그냥 한두 가지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또 그냥 상다리가 후려지게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차려봐라 그러면. 여러분 차린 게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최선을 다하고도 부족하다는 그런 겸양지덕의 표현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그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the holy unsatisfaction.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씨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 보면은 인천 노무자 숙소로 어려운 시절에 일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나무 침상에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는데 그 당시에 옛날에 빈대가 있었어요. 빈대 아시죠? 빈대가 이 침상으로 겨울 나와가지고는 살을 깨무니까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연구를 했더니 이 빈대가 헤엄을 못 친다는 거, 수영을 못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침상 네 바퀴에다가 대야를 깔아놓고 거기다 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대들이 대야로 기어올라 오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와도 또 물이 있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쾌제를 부르면서 정주영 씨가 잠을 잤는데 아 글쎄 며칠 뒤에 보니까 빈대가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침상으로 못 올라왔을 텐데 어떻게 나를 공격했지? 이놈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기어와가지고 공중에서 낙하를 한 거예요.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이야. 그러면서 정주영 씨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냐? 넌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냐? 제가 공군 장교로 제대를 하고 한국전력에 입사를 하려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공군 장교 출신들 500명이 시험을 보는데 얼마 안 뽑는데 제 영어 논문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논문 시험을 여기 이렇게 탁자에다가 놓고 탁 여기에서 이제 방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탁 펼치는데 두 글자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군 장교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나라 사랑한 마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볼펜을 놓고 답안지를 그대로 내려놓고 2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애국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정말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인물이 제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아, 우리 주님이 선물로 나에게 이 두 인물을 떠오르게 하셨구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역사적 인물에서 본 애국의 개념. 그러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이제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세종대왕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우리가 훈민정음 서문에 나와 있는 그 나란 말씀이 둥극에 따라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뱅이셔도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한문이 집현전 학자들과 세계적인 그런 하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한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구태의연한 그런 배를 가지고 왜구들과 싸운 게 아니라 하늘이 준 창의력을 지혜를 동원해서 뭘 만들었어요? 거북선을 만들었죠. 저는 첫 번째 애국의 개념은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은 일반 회사니까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하는 것이 나는 첫 번째 애국이다.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 왜구들과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었다고 하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에서 애국의 두 번째 개념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완수하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에서 본 애국의 개념, 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쫙 일필휘지로 10분 안에 그 앞뒤에 백지장을 메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렐루야.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지만 돈 더 주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다 안 갔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여러분 구태의연한 삶의 자리가 자세가 아니라 이런 창의력과 책임감을 동원할 때 이 작은 기지바위는 바로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는 남한 장군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이 병도 낫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제안하는 거죠. 영향력을 주는 인생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3V가 필요하다. 빅토리, 승리는 바로 비전 더하기 벤처, 모험 더하기 바이탈리티, 열정이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우리 테헤란노의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지금은 많이 문을 닫았는데 한때 유행했던 용어가 뭐냐면은 벤처를 잘하면은 벤츠를 타고 벤처 하다가 망하면 벤치에 앉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임식하는 날인데 돌멩이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서 있는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 뒤로 아이들 머리 뒤로 돌멩이 하나를 날렸어요. 그리고는 돌멩이 하나는 땅바닥에 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항상 멀리 보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십시오.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항상 멀리 보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꿈은 나름대로 이루시고 도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은 얼마나 도전하고 계세요? 인생 결산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끼쳤는가로 최종 결산이 됩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은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인생이 아니죠.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두 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 개구리 막 계속 재었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우유에 빠져 죽은 거예요. 한 마리 개구리는 밤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우유를 져가지고 그걸 치즈로 굳혀놓고 튀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하여 그 할 개구리 별명을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 구태의연한 삶의 자세를 박차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스라엘로부터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간 게지바이의 영향력을 봤는데 그런데 이 같은 주인을 향한 바로 작은 자의 큰 능력, 그 영향력 세 가지 사랑과 궁휼의 마음 또한 믿음직스러운 성실과 정직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도 요셉처럼 자신이 노예로 잡혀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 무슨 뜻이 있을까? 자,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총리 만드는 준비를 하고 계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총리 만드는 지름길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예능교회 담임 목사가 왜 됐을까. 그리고 27년째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 연예인교회. 제가 처음 27년 전에 부임했을 때 장로님 8분 중에 5명이 연예인이더라고. 근데 그 연예인분들은 많이 떠났지만은 사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인들의 삶의 자리도 이해하고 숫자적으로는 비연예인이 더 많은 거예요. 비연예인들의 삶의 자리도 수용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예능교회, 옛날 연예인교회 보내셨을까? 저희 아버님이 영화 제작자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 아버님 덕분에 CF를 30편이나 넘게 찍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동아지학 부채표 활명수 선전이에요. 제 대사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6살 때 찍은 겁니다. 이만한 대병, 우리 장로님은 보신 적이 있어요. 이만한 큰 활명수병을 들고 제가 난 동아지학 부채표 활명수가 제일 좋아. 하하하하하하 여기. 요즘 같으면은 CF30편이면은 돈 좀 벌었을 텐데 빵만 잔뜩 먹었어요. 돈도 안 주고 빵만 주고 30편 이상이나 찍은 거예요. 물론 극영화에 엑스트라도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장난감이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매끈매끈한 필름이 끊어지면 그거 어떻게 붙이는 것까지 제가 다 어려서 봤어요. 그런 가운데 바로 늘 배우들만 보고 어려서 자랐던 저의 삶의 자리 속에 그 연예인들의 삶의 자리를 공감하는 마음이 제 마음의 한구석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연예인과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비연예인들의 삶의 자리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폭행당하고 그 뒤에도 발길질로 한번 맞고 그리고 저를 비방하는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재직에게 돌린 사람도 있고 20여 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생각. 비단 성공과 축복의 축배를 드는 순간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고달픔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제가 어떤 정도의 생각을 했냐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욥을 묵상을 했는데 욥이 왜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은 욥기 1장 9절에 있는 것이 욥기를 풀어가는 주제 성구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내어줄까요? 바로 그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즉 건덕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현실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욥이라는 인생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 욥을 봤냐고 사단에게 자랑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참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은 그런 판단과 생각이 왜 안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거시고 나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오히려 거룩한 의분이 생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삶의 도구로 쓰임을 계속해서 받게 되더라고요. 어떤 가정, 여러분 어떤 직장,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작은 계집아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이 작은 계집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국경을 넘어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물에 일곱 번 들어갔다가 목욕하고 깨끗이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이 돌아왔을 때, 고국에 수리아에 돌아왔을 때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었을까? 1번 마누라, 2번 딸, 3번 이 작은 계집아이. 3번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문둥병 나병을 고친 여러분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그 은인과도 같은 작은 계집아이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얘야, 네가 고국에 가길 원한다면 내가 황금마차를 태워주고 너희 부모님에게 보내줄게. 아니면 너희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우리하고 네가 나의 수양딸이 돼서 평생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정말 이방 땅에서 환경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 놓여 있었던 작은 자, 자기의 처지도 가련하건만 사랑과 궁휼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고 또 감동을 주는 믿음직스러운 삶으로 삶의 예배를 통해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 되고, 그리고 용기 있는 제안을 통해서 혹될려다가 혹 붙일 수 있는데 정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안전빵의 인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제안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나만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정치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한 인 간의 운명과 미래와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영향력 안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저는 오래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보통 나아만 장군이 일곱 번 목욕했다는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뻔한 이 작은 계집아이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묵상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큰 능력, 작은 자의 큰 영향력, 어디서든지 정말 값진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보스턴 땅에서 이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그렇게 위대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죠. 네. 아까 우리 불렀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같이 한 두세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야 주 하나입니다. 주님 나의 길이 오니 우린 그 나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야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시 주님의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야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시 주님 안전합니다.
주님 안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접혀온 한 계집아이의 영향력,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주인을 향한 작은 자의 큰 능력은 바로 사랑과 궁일의 마음, 그것이 먼저 그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처지도 한없이 약하건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랑과 궁일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겨오는 귀중한 첩경이 됐어요. 오늘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나만, 나만의 이기주의 신자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천국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계집아이의 그 영향력, 능력, 첫 번째 능력, 사랑과 궁일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들도 내 앞가림이 주의 삶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과 궁일의 마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그 사랑과 궁일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달라고, 그것이 정말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말씀에 입대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성들, 주지 않고 받지도 않고 사람의 불쑤시게 된다는 것처럼 자신보다 남을 대하려고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사는 인식에 책임을 느끼고 살지만 다른 사람이 일을 내 인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고 인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며 그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자신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며, 깨닫습니다. 내 입장, 내 처지, 내 앞가림의 문제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 다른 사람을 주님 고칠 수 있는 나만 같은 이기적이고 세상에 찌든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큰 관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죄로움에 얼룩지고 허무주의, 혈압주의 빠져 영원한 내일의 소망 없이 썩어져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카드 석잔대하며 내 앞다리, 내 문제에 나빠져있는 인생은 결코 이웃과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현상이 되지를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말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치느니라. 아닐 수 없는 주여만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 땅이 그리오니 우린 그 이타적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는 주님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큰 영향력,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과 궁휼의 마음에 잇대어 그 아이의 믿음직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이 불신자들에게 천국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온 아이가 적국의 군대장관 집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의 가정에 성실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인을 감동케 한 성실함과 진실함과 믿음직스러운 삶의 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아이의 한마디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국경을 넘어갑니까? 우린 어린 소녀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영향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불신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믿는 자들의 불성실함과 부정직함 때문이 아닐까? 오늘도 참으로 주님, 오늘도 믿는 자의 감동주는 삶은 넌 크리스천의 바이블인 줄 믿사오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진실과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감동주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이 없다고 지적한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 신앙과 삶이 교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직스러운 삶의 바이블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한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해 주소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능력과 영향력은 용기 있는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오늘 그 한마디에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나병을 못 고치고 돌아온 날이면 그 작은 계집 아이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안전제 인류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오늘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갖지 못하고 익숙한 것들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미국 교회, 캐나다의 과거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들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아직도 자본주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미완성의 인식, 거룩한 불문적을 가지고 주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비전과 모험과 바이탈리티, 비전과 벤처와 바이탈리티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벤처 신앙의 사람들이었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은 매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인생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의 인생을 산다면 결코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구태의연한 삶의 자세를 박차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안전도 인도도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과 책임과 생산적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한국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서 그대로 기하거나 불신하고도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처는 삶의 자세를 박차고 거룩한 꿈과 미련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이 하나님의 강함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사랑과 주님의 마음 감동적인 신실한 삶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의 삶 참으로 주님 작은 자의 큰 능력을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가 재난에 있는 너무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다시 한번 드리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도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가 주 안에 있는 도구 주 안에 있는 도구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가 부산들과 함께 예수하며 예수 어린아 예수 어린아 존귀하리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은사를 깨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야
예수 어디냐 온기한 이름 예수 어디냐
교수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과 긍휼의 마음 감동주는 신실한 삶과 용기있는 제안을 가능케 한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스턴에 와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여러분 사도바울 같이 정말 뛰어난 사람, 이력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한번 들리게 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학력과 백그라운드는 사도 바울의 그 화려한 이력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참으로 온 유럽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작은 계집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위대한 영향력을 베풀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블레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모세처럼 모세의 손에 지팡이 들린 지팡이처럼 모세의 인창이처럼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작은 자의 영향력 아니라 큰 자의 영향력도 함께 아울러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번 더 말씀에 빗대어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학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그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도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으로 시와 통치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은 기적의 지팡이가 되길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뜻과 내 소원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인쳐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자의 큰 영향력을 보면서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웃과 공동체의 거룩한 변화 행복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총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를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